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집권 2기 첫 강요회의에서 내일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기간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협정 체결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2년 2월부터 이어져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내 광물을 공동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나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미국의 원조가 멈춰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더는 다른 나라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없을 경우 광물 거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인지 묻는 언론의 질문에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휴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유럽연합에 대한 상호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 강요회의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고 곧 이를 발표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율 25%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EU는 우리의 자동차를 받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요 교역국들에 상호 관세를 4월 초쯤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별 대미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 항목들도 고려할 것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유시장으로 이는 미국의 큰 혜택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맞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피 프리마스 프랑스 정부 대변인도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무역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다면 EU는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 추가 맞교환을 단행했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늦은 시각 이스라엘 측에 사망한 인질 시신 4구를 추가 인계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내 국제적십자사연맹 직원들에게 시신 4구가 안치된 관들을 인계했으며 이 시신들은 연맹 구급차편으로 이스라엘로 운구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진행된 사망시신 4구 중 인계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하마스의 사전 행사는 이번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수감돼 있던 팔레스타인인 620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수감자들은 앞서 하마스가 지난주 인질 석방 과정에서 시신이 안치된 관을 선전 행사에서 공개하는 등 굴욕적 대우를 했다며 이스라엘이 석방을 거부했던 인원들입니다. 한편 양측의 이 같은 맞교환 석방에도 오는 3월 1일 종료되는 42일간의 1단계 휴전이 연장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핵탄두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수준의 농축우라늄 비축을 늘리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공개한 두 건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이란이 관련 활동을 늘릴 것이라고 IAEA에 통보한 이후 농축우라늄 월 생산량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당시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약 6,000기를 증설하고 기존 원심분리기 가동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라늄 235를 최대 60%로 농축한 6불화 우라늄 비축량은 지난 분기 동안 92.5kg 증가해 274.8kg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IAEA 기준에 따를 경우 이는 추가 정제 과정을 거쳐 핵탄두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IAEA는 이란이 핵탄두 3기를 만들 수 있는 6불화 우라늄을 비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핵탄두 제조를 위해서는 우라늄을 90% 수준까지 농축해야 합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란은 핵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핵물질과 관련 활동 및 장소를 신고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IAEA의 실질적 평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유일한 비핵국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비축이 급증한 건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관된 중국 홍콩 기반 기관 6곳을 제재 조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이란 기업 피슈타잔, 카보시, 고스타르, 보시라가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조달망을 재건하고 핵심 부품을 계속해서 얻으려는 노력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조달망을 통해 미국의 동맹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고 이를 중동 영내 친이란 테러단체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 정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조치의 일환이라고 브루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은 새로운 유령 회사와 제3국 공급 업체를 통해 드론 프로그램 강화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늘 단호하게 반대해왔으며 기업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드론들이 일본 남서부 인근에 출현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정찰 공격용 드론 윙롱2가 동중국해를 거쳐 오키나와 섬과 남서 쪽으로 260km가량 떨어진 미야코섬 사이를 비행한 뒤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에서 북동 방향으로 선회해 오키나와 섬과 일본 본토 사이에 있는 아마미오섬 동쪽 지역에 다시 출현했으며 이후 중국 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사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중국의 정찰용 드론 한 기도 추가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가 중국 드론의 출현에 대응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면서 다만 이 드론들이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탑참격인 통합망료관부는 최근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일본 남서부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위성은 이 같은 중국군 활동 등 증가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크루스크 전선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파견 병력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보충 병력이라는 관측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 일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부차관보는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부 세력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건 중국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중국이 가짜 뉴스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 크루스크 전선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파견 병력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따른 보충 병력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사실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는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2월 첫 주부터 크루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올해 1월에서 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북한은 추가로 러시아의 병력을 보낼 준비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도 북한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관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2차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우려를 갖고 주요국과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1차 파견된 북한군 병력 가운데 전투 중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보충 병력 투입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의 쿠르스크 일부 지역 탈환전에 투입됐습니다. 올해 1월까지 파병된 군인들 가운데 약 4천여 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병력 중 20%에서 30%의 손실이 발생하면 병력 재편이 필요하다는 통상적인 군사 교리에 맞춰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전선에서 전력이 이탈이 되거나 손실이 되면 끊임없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보충병이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1월 달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또 그 시점에 지금에서 인민군들이 전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들, 철수설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어요.
앞서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지난 1월 중순부터 3주 정도 전선에서 빠졌다가 지난 7일쯤부터 다시 전선에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런 국면에서 북한의 추가 파병이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셈인데 이 셈법이 뭘까요?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차 파병 병력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이 이루어진 건 러시아의 반대국부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큰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정전 협정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정전이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병력을 보내서 러시아 승리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추가 파병은 특수전 보병 병력에 집중됐던 1차 때와는 달리 정찰과 전자기전, 기계와 포병부대 등 다종의 병력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사상자 발생에 따른 보충의 의미를 넘어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미리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북한군 파병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홍민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상이지만 종전의 내용과 형식 등에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프랑스 등 유럽과도 입장이 달라 종전이 마무리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째 지금 추가적인 무기 지원이라든가 원조 지원이 없어요.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해서 지금 전세를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해줘도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 파병이 전혀 현실이 아니에요.
홍 박사는 북러 간 이런 공감대위에서 북한군 파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병력이 투입됐다면 1차로 참전했다가 부상 또는 사망한 북한군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특히 시신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군에서 전사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복귀와 관련한 동향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러 모두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북한 내부 여론 악화를 의식해야 하는 북한 당국으로선 시신 송환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리희용 북한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자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장인 메드베데프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VK에 리용 비서와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북러 조약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주정책 추구에 대한 공동 열망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이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무역과 경제 협력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측이 다양한 파괴적 압력에 저항하며 결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양국 간 군사 경제 등 교류 협력, 종전 협상, 러시아 전승절 북한 측 참가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을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메시지 교환도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통합 러시아당 초청으로 지난 2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리비서는 25일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 러시아당 사무총장과 만나 정당 간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 일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증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국도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과 맺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타이완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들이 우리를 몰아내려고 한다면서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태평양 국가고 태평양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이완과 관련해선 우리는 타이완에 대한 오랜 입장이 있다면서 그것은 타이완의 지위에 대한 어떤 강제적, 강압적인 변화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부분은 국무부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항공기, 선박 제조업체들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가 선박 한 척을 만들 때열 척을 건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매우 심각한 취약점이고 계속 그런 상태로 둬선 안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핵 자위권을 주장한 가운데 한국은 북러 군사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은 26일 북한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persists in distorting reality and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about its unlawful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일훈 참사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 회의에서 미한일 3국을 대표해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실을 왜곡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달에는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 위협을 지속하며 핵무기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으며 러시아의 치명적인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It is the DPRK that has continued its reckless provocations through the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an intercontinental
또한 국제사회가
ballistic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상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it be cle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consistent and resolute that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그러면서
status
북한이
of an
대량
nuclear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과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즈 부에노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밀 흐레제아누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이란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와 영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적대적인 미국과 그 동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행위에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제네바 조직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1월에는 미한일 연합공중훈련과 미한 공군 합동사격훈련이 실시됐으며 2월에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됐고 3월에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프리덤실드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은 70년 이상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해온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위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DPRK's position of nuclear deterrent is a legitimate measure for self-defense to protect its sovereignty and the right.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비합리적인 비핵화라는 구시대적이고 터무니없는 목표에 대한 무의미한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 이후 한국은 다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강기석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서기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조달과 북한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군사협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정당성이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유엔 헌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벨라루스, 이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의 협력은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매년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는 각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해 군축 및 비확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올해는 24일부터 3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진보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샤먼 하원 의원이 26일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샤먼 의원은 이날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주디츠 의원과 한국계인 데이브 민 의원 등 총 33명의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 발의자는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며 공화당 측에서는 앤디 빅스, 제임스 모일란 의원 등 3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회기 법안에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했는데 미국이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한 도전 과제 등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샤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53년 한국전 휴전협정 서명이 양보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법안은 북한 정부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is not a concess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y more
than our signature in 1953.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은 평화를 향한 상호 단계라며 1953년에는 군사적 충돌의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이 체결된 데 이어 2025년에는 공식적인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우리가 신뢰 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2021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습니다. 한국계이자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영킴 의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어떤 대가 없이 한국전쟁을 끝내는 건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김정은 정권 아래 매일 고통받는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한반도 평화법안 옹호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주 민주참여포럼의 최강철 대표와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회견장 뒤편에서는 한국의 보수단체인 트루스 포럼의 정의가 없는 평화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비영리단체 원코리아 네트워크도 2021년 뉴욕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에 이 법안에 대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5개 광고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부 세력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이는 건 중국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중국이 가짜 뉴스를 외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 유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다이빙 대사 발언과 관련한 BOE의 최근 질의에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방대한 정보 조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와 선전, 허위 정보는 중국 외교의 일부로서 자주 사용되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이빙 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을 통해 김석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타이완 문제와 더불어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다이 대사가 주장한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루머 유포에 대한 진위 확인 대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이 대사가 한국 내 일부 세력을 겨냥했지만 이번 논란은 처음부터 중국이 자처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한 중국 대사로서 그가 직면한 문제의 하나, 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이 허위정보 캠페인에 관여하고 퍼뜨린다는 평판이 자자하다는 점이라면서 허위정보 유포지에는 미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problems that he faces as ambassador there and one of the problems that China faces in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은 중국과 다이 대사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다이 대사가 언급한 구체적인 한국 내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기관들에 의해 중국이 여러 곳에서 허위 정보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많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계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한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국무부의 분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한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범죄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라자루스 추적에 현상금을 내걸고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해킹 공격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자금 추적에 나섰습니다. 벤저우 바이비트 최고 경영자는 2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라자루스와의 전쟁에 동참해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탈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현상금 사이트 라자루스 바운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이트가 국제사회의 사이버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업계 최초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우 CEO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용자가 직접 탈취된 자금을 추적해 현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플랫폼에 연동해 라자루스 관련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한 정보가 실제 자금 동결로 이어질 경우 즉시 총 현상금의 5%를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상금 사냥꾼들의 자금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 및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과 협력해 최신 라자루스 관련 지갑 주소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 대상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기준으로 거래소 및 관련 기관을 실시간으로 평가해 리스트를 공개하고 악성 행위자로 분류될 경우 제재 대상 거래를 방조한 기록으로 남도록 플랫폼이 설계됐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저우 CEO는 그러면서 웹사이트를 유지 관리할 전담팀을 배정했으며 라자루스와 업계 내 악의적 행위자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 플랫폼을 라자루스의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라자루스의 불법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바이비트에서는 미화 약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커들은 바이비트의 이더리움 가상지갑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래 화면을 조작해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내부 규칙을 변경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사건 직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등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26일 현재 웹사이트에서는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6,338개의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있으며 해킹된 자금 중 약 3%에 해당하는 4,230만 달러는 이미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 직후 바이비트가 분석을 의뢰한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 TRM 랩스, 체인얼리시스는 일제히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 가능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해킹 분석에 참여한 앤드류 피어먼 체인얼리시스 국가안보정보팀장은 26일 VOA에 이번 공격에서 사회공학적 기법과 복잡한 자금 세탁 방식 등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비트 해킹으로 탈취된 자금이 과거 북한이 주도한 다른 공격에서 사용된 주소들에 함께 보관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이번 사건에 북한이 깊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커들이 먼저 탈취한 자금을 중간 주소로 이동시켜 흔적을 감춘 뒤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에 연동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변환했으며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해 자산을 네트워크 간에 이동시키는 등 과거 북한 연계 공격에서 나타난 행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어먼 팀장은 바이비트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라자루스 자금 추적 현상금 제도가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협력해 사전 대응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자금 세탁과 현금화를 차단하는 데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블록체인 기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거래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강력한 협력 및 공공 민간 부분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노력은 개별 자산 보호 및 복구뿐 아니라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 등이 위축될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성명에서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 도시, 민간 기부단체와 개인 기부자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몇 주간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 몇몇은 갑작스러운 자금 지원 보류와 삭감으로 인해 북한 내 인권 관련 업무를 지속해 나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북한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단체들이 인권침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들을 대신해 국제적으로 옹호활동을 펼치고 정책적 변화와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른 국가와 유엔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제약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내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이런 성명을 낼 정도로 지금 여러 북한인권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과거에 2014년에 COI 보고서에서도 국가, 재단, 기업이 인권침해 조사 기록 및 정보유인 방송 노력을 포함하여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작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 분석관은 외부 지원이 끊길 경우 대부분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수개월 내로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 함께 북한 인권 기금을 조성해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 인권 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의 이지훈 팀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부 지원이 중단되면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의 강제 노동 등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인도 범죄라든가 북한 인권 유린을 어떻게 이윤을 창출을 해서 이게 그 국가의 그 정권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인권 착취나 유린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건데.
이 팀장은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추궁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 등이 제기하는 확산금융 위협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제안 등 의견을 구한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내용으로 한 질문지도 공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6일 확산 금융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에선 구체적으로 FATF의 상호평가 보고서에 권고한 7번에 명시된 정밀 금융제재 회피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또 FATF가 언급한 권고안 7번은 확산 금융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안 7번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2개 나라입니다. 따라서 FATF의 이번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대이란 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FATF는 민간 부문 등이 답할 수 있는 질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질문지에는 제재 회피자 및 확산 금융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귀사의 고유한 상품 혹은 서비스는 무엇인가,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제재 회피 활동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조치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 줄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FATF는 해당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 달 21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은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989년 창설된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ATF는 현재 북한과 이란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FATF의 고위험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6월 고위험국으로 재지정되자 북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것은 기구가 우리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하고 정상적 발전 권리를 침탈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태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오늘 6월까지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국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백악관에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죠.
예, 그렇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 모두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 전에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ith a war on their doorstep, the largest war that they're all extremely concerned about, but yet
왈츠 보좌관은 나토 동맹국의 3분의 1이 여전히 10년 전에 한 최소 2%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 약속을 다 이행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5% 이행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에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가 아닌 5%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2014년 당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해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나토의 지속적인 군사적 준비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각국의 지출 현황 대략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서 8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2%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폴란드로 4.12%고요. 미국은 3.3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는 1.49%, 캐나다는 1.37%를 지출하고 있고요. 스페인이 1.28%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월츠 보좌관은 누군가가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다른 국내 우선순위가 있어서 부담을 더 할 수 없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나토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방위비 증액 요구를 꾸준히 해왔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Japan is committed to double its defense spending by 2027 compared to my first term.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20년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0.997%로 이를 두 배로 증액하게 되면 2% 수준으로 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shiba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말을 듣고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은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에 따라서 국방비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소통하고 협의해 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 정부는 안보 전략을 개정하고 국방비를 계속 늘려갈 계획을 밝힌 이후 매년 방위비를 역대 최대치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은 2023년 기준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이나 호주, 중국, 일본 등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꽤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대에 만족하지 않고 5%로 늘리라는 요구를 한 나토의 경우처럼 증액을 더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한국이 맺은 특별조치협정 SMA에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10억 6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2023년 1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와 함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년간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은 자국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은 22일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바다에 갇힌 사람들, 중국 인도양 참치어선에서의 북한 강제노동 폭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2017에서 2023년 사이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 71척에서 177건의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2019년에서 2024년 인도양에서 중국 참치잡이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적 선원 19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모리셔스 등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어선은 인근 항구에 정기적으로 입항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배에 옮겨 타는 방식으로 땅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모리셔스 루이스항에 정박한 중국 어선 선장과 북한 국적의 선원 6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선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가 항구에 정박해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인근 다른 배로 옮겨진다고 선원들은 증언했습니다. 이는 선장이나 선주들이 북한 노동자 사용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수년간, 일부는 10년간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중국 선박에서 일하는 동안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돼 수년간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못한다고 동료 선원들은 전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선원은 인터뷰에서 북한 선원들은 바다에 있을 때 아내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면서 그들은 휴대전화 소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강제노동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t's unfortunately consistent with what the North Koreans have do with their own population in terms of forced labor.
이어 북한의 강제 노동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노동자 학대, 노동자 권리 보장 부족, 노동자 임금 미지급, 강제 노동 등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트 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의 최고 전략적 목표는 생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생산 유지하고 엘리트층을 달래기 위해 외화와 사치품 수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착취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s top strategic objective is survival. In order to survive, it needs hard currency to produce.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날 BOA에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군사 무기 문제의 깊은 연관성을 재확인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런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와 총회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북한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자국민을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인신매매해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정부가 착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노예 노동자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면서 중국이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줬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lso confirmation of the fact that China continues to undermine the very UN Security Council.
시프턴 국장은 북한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정부들은 모든 노동자들이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망명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려면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 등 철저한 대북 제재가 계속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것이 제재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unfortunately are helpful to the North Koreans in avoiding these sanctions. The same thing is true with Russia.
스칼라트 회장은 국제사회와 각국의 사법기관과 정보기관, 노동 관련 감시기관들이 선박 강제 노동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강제 노동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강제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나라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다음 달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5%로 내렸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국방장관 관련된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이 소식은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이 26일 보도한 소식인데요. 한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직 한국과 미국 정부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부처 장관이 동맹국을 순방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언제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할까요?
네, 헤그세스 장관은 내달 중순 실시 때는 미한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훈련 이후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한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로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방한을 하는 건데 헤그세스 장관이 조선소를 방문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한국 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해서 한국의 조선업체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헤그세스 장관 방문 시 방문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서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려는 이유 뭘까요?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해군력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확보한 군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려면 미국이 군함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는 생산성이 좋지 않습니다. 또 함정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한국 조선소의 도움을 받아 해군 함정을 신속히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미 의회에서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됐는데요. 이 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 조선소의 경우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미국의 주문을 받아 미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크게 내렸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에 비해 0.25포인트 낮은 2.75%로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금리가 2%대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수는 가계 부채가 늘고 물가가 오르면서 침체됐고요. 또 수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등으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크게 낮추면 좋지 않을까요?
금리는 양날의 칼입니다. 네.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활성화되지만 동시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또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경정 예산도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한국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은 이미 결정된 본 예산에 더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추경하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1.5%면 낮은 편인데 한국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나요?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로 구조 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년간 새로운 산업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도 1.8%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우리 실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